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에 오신 분들과 커넥션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영화 헌화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박수를 함께 치시겠습니다. 아, 노아도 너무 기분 좋아서 박수를 치네요. 성경에서 아이들은 그 주님의 그 유산을 영적 유산을 받을 그런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이들을 환영하셨고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밀링턴 교회에서도 아이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노아의 헌화식을 하는데요. 노아라는 뜻은 평안한 안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가 그 믿음을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 두 분은 부모로서 노아가 믿음 안에서 양육하겠다고 서약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당하여 노아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양육하고 그가 누울 때나 일어설 때나 걸을 때나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노아와 또 그 누나가 주님 안에서 늘 동행할 수 있도록 늘 주님의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아를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양육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하나로 주님 안에서 함께 걸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더욱 강해지고 그리고 그 부모들이 노아를 주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어린 나이부터 주님을 알고 주님을 구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미지로 이 지음받은 이 노아를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부모가 주님의 자녀로 이 자녀를 함께 사랑하고 기도하며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얼굴을 이들을 향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자, 영적 승리의 길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읽으실 때 함께 일어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 주님 말씀을 저희를 위해 준비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께 감히 구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희의 마음을 열고 저희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방금 브로드 목사님이 읽은 그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유혹에 대해 말합니다. 유혹은 무엇일까요? 유혹은 사람을 잘못된 일이나 악한 행동으로 꾀고 매혹하고 타락시키며 끌어들이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유인입니다. 자, 여기 계신 분 중에 잘못하고 싶은 일을 유혹받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 여러분 몇 분들은 거짓말하고 계시죠. 한 번도 유혹에 넘어가 죄에 빠진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자, 저만 손 들었네요. 자,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는 항상 유혹을 받습니다. 지위 추구와 불평,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 이런 죄들이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왜 그렇게 그들에게 매력적이었을까요? 왜 그들에게 이렇게 저항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압도적인 유혹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영적인 체험, 우리의 영적 투쟁, 그리고 우리의 영적 승리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다 견뎌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1절,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바울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도록 자신의 개인적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모범적인 삶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승리를 위해서 달립니다. 그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 자신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갑니다. 바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이 영혼으로 향하는 경주에서 실격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10장에서는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예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는 고린도 성도들이 이스라엘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왜 그 경주에서 실격당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우리 조상들이라고 기록하며 그를 이어갑니다. 이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며 성경 이야기의 온전한 상속자들입니다. 6절에서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1절에서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본보기, example이라는 말은 헬라어 티포스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type, 유형이라는 말이 유래했습니다. 유형이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설계하셔서 역사의 이전 시점에 배치하신 특별한 본보기, 상징 또는 그림으로 나중에 더 큰 성취를 가리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동물 희생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희생을 예포하는 유형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주목할 만한 패턴이나 대응이 있는데 이러한 유형은 앞으로 올 것의 초안, 스케치, 그림자 같은 예표입니다. 구약 이야기 안에 기록된 약속, 상징, 사건들은 그 자체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 10장의 특정한 경우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은 고린도 선도들과 우리를 위한 교훈적인 본보기, 즉 예표, 유형입니다. 신약의 하나님 백성, 즉 교회인 우리는 세대의 마지막을 맞이한 이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그 순간부터 재림하는 날까지 세상의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기념했던 것부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순간까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이라는 단어는 경고를 의미합니다. 교훈이라는 단어는 경고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경고가 주어집니다. 그 경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체험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특히 처음 네 구절에서 모두 다라는 표현이 강하게 강조됨을 주목하여 주십시오. 10장에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들은 모두 다 같은 영적 축복을 체험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 구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구름은 그들을 애굽에서 다 이끌어내어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뒤로 가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분리시켜주셨습니다.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때 이스라엘 모두 백성 모두가 홍해를 마른 땅 위로 통과하였음에 물이 양쪽에 벽을 이루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든 백성이 모세와 동일시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셨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반석에서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이 음식과 음료는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 내내 그들을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시고 지탱하실 것이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을 따라가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라고 한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반석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 광야 여정 초기와 끝자락에 언급하는 것을 보면 40년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충분히 두 번 이상 물을 공급하셨을 것입니다. 일부 유대 랍비들은 물리적인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 내내 그들을 따라다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물리적인 반석이 아니라 그들을 따라간 반석은 영적인 반석,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공급하시고 지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경험과 그리스도 교인의 영적 경험 이 사이에는 어떤 유사점이 있을까요? 자,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빛으로 이스라엘 얘기를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구름으로 인도받고 보호받았듯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인도받고 보호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를 통과하는 세례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여정을 시작하듯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례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영적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통과하며 모세의 리더십, 구원, 언약에 참여하며 모세와 동일시 되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리더십, 구원, 언약과 동일시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통해 애굽과 분리되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를 통해 세상과 분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와 마귀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새로운 현실을 살아갈 자유를 얻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자유를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같은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의 만찬의 떡과 잔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공급하심을 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며 그들을 공급했던 신령한 반석이 있었듯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아멘.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적인 일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 표현은 허리케인이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과 공급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시체가 광야에 흩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영적인 싸움을 무엇일까요? 6절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바라다는 것은 강하게 갈망하거나 욕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에서는 일반적인 경고가 주어진 후 영적 싸움을 보여주는 네 가지 구체적인 예시가 드러납니다. 7절에서 우상 숭배, 8절 음행, 9절에서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10절에서는 불평하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갈망했을까요?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난다 함과 같으니라. 출애굽기 32장 6절 후반부를 이용한 것인데 당시 모세는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산에서 오래 머무르자 백성들은 조바심을 내며 불안해졌고 눈에 보이고 조작할 수 있는 신을 원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인간이 스스로 영적 세계를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고 영적 존재들을 우리 목적에 맞게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이방신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금을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에 제사를 드리며 그들의 첫 번째 국가적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자, 금송아지 앞에서 이 축제는 영적 헌신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는 우상 숭배는 이교적 향연으로 이어졌습니다. 10장 후반에서 바울은 고린도 신전 연회장에서 밥을 먹는 것이 마귀의 상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자, 8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민수기 25장 1절 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적인 죄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부정한 성관계를 맺고 그들의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며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는 데 참여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 여정 중 마지막 국가적 반역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고 그들은 심판을 받고 벌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기록한 바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들은 부정한 성행위를 용인하고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상 숭배와 음행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다시 한번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영적으로 함께하시며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졌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물과 음식을 공급하실 것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급 즉시 공급해 주기를 요구했습니다.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민수기에서 다양한 점에서 원망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원망과 불평은 이스라엘 광야 생활 전반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항상 투덜거립니다. 모세와 사막과 음식에 대해서 그래서 이 원망하는 것이 왜 그렇게 잘못되었을까요? 우리가 불평할 때 우리가 불평할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불평을 하나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불평을 하는 게 너무 쉽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 가족이나 저희 동료들, 그리고 이 경제에 대해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평을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 위에 심판자로 세웁니다. 우리가 그분께 예배하고 감사드리는 대신 우리는 우리의 불평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당화되지 않은 불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불평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불평에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이런 불만의 노래가 울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가, 기도하며 기도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때에 순복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의심하고 불평하며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가. 이스라엘 세대는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기적적으로 구원하시고 초자연적으로 음식과 물을 공급하심을 체험했지만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산급을 향해 달려가는데 실패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본보기가 있고 그 반역을 행동과 그 기자에 깔린 죄가 있는데 우상 숭배는 주님이 저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부도덕, 주님은 제 욕망으로 채워주시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것은 주님의 타이밍을 믿지 못합니다. 불평함은 당신은 필요한 걸 주시지 않습니다라는 불만입니다. 불만이고 불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추인 경고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가운데 감추어진 구원의 반석, 곧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불신함으로써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계시된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도 거부하는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적 순례를 하고 있으며 예수님과 그분의 백성과 함께하는 영생할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교적인 황무지에서 위험과 유혹을 마주하는 험난한 광야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했던 것과 동일한 유혹을 마주합니다.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만약 당신이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 즉 부주의하며 지나치게 자신만만해서 유혹의 매력적인 힘에 면역되어서 영적인 파멸로부터 보호되고 있다고 여긴다면 조심하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확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위험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된 근거 없는 자기 확신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취약한 순간들은 종종 중요한 영적 경험을 한 직후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방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유혹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며 분열을 일으키는 행동, 그리고 불만을 하고, 그리고 성적인 문란함, 그리고 우상 숭배, 그리고 지위 추구, 그런 것들을 그런 것 안에 있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것은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이 겪는 보편적인 유혹입니다. 이것은 우리만 겪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경험의 일부입니다. 유혹은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자, 유혹의 정의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다. 유혹은 사람을 잘못된 일이나 악한 행동으로 꾀고 매혹하고 타락시키며 끌어들이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유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바울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유혹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환상, 성적 부도덕의 유혹, 우리의 조급함을 부추기는 억제할 수 없는 불안, 불평하려는 강박 등이 있습니다. 성적 부도덕은 어디에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유혹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우상 숭배도 어디든지 있습니다. 이 유혹은 모든 사람이 겪는 보편적인 유혹은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신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유혹을 받아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유혹과 더불어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우리는 유혹에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압도적인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때로 유혹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채우시며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13절에서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난이 반드시 영적 실패로 끝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때때로 유혹은 압도적으로 보이고 생각은 강박적으로 느껴지며 감정은 통제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승리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하십시오. 죄에 빠지게 된 것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B. 두 번째, 자신의 욕구, 연약함, 취약함을 인식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자신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왜 그런 욕망이 생기고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그리고 관계에 필요가 있고 우리가 축복이 필요하고 인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른 곳으로 가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 우리는 모두 친밀함과 그 쾌락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갈망을 채워주실 수 없다고 신뢰합니다. 채워주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시험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 그 당장의 필요가 공급되지 않을 때 예수님의 때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함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느끼는데 예수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욕구를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위험한 시간, 장소, 관계에서 벗어나십시오.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유혹에 가장 취약한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루 중에 어떤 시간과 장소와 그리고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제대로 판단을 했다면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영적 방어 장치를 세우십시오. D. 당신의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돌리십시오. 가끔씩 저희의 생각이 빠져들고 감정이 격해지고 그런 생각이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당신 안에 계시며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고린도 후서 10장 4절과 5절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반복적인 생각이 물리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유혹을 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왜냐하면 그분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시험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을 도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을 때 그분의 영이 그분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작동합니다. 그분이 시험을 받았을 때 그분은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 북마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새로워졌습니다. 그분의 새로운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스스로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죄와 그리고 미래의 죄와 그리고 지금 현재의 죄도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죄를 멀리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당신을 그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을 권세와 능력을 주셨으므로 여러분은 악한 마귀를 다스릴 권세가 있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도망갈 것입니다. F. 마음을 새롭게 하기.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욕망과 갈망을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공동체에 속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책임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룹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들과 함께 하십시오. 제자 훈련반이나 라이프 그룹, 돌봄 사역 등 그런 그룹 등에 참여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십시오. 그 다음은 구원의 기쁨 안에 안식하십시오. 기도 예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영적인 무기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주님은 당신 안에 구원의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이스라엘 광야에서의 실패를 우리가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 안에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를 아십니다. 저희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희를 더 잘 아십니다. 성령님으로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의 갈망과 욕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경고를 주시고 저희가 유혹을 받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신 일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지금 현재 주님 안에서 누구인지 저희 정체성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젠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서게 될 그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늘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겪으셨던 그 유혹을 저희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혼자 그런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형제 자매들과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스크린에 8가지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당신이 오늘 실천해야 할 단계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끝난 후 라이프 그룹 리더들